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군 2만 5천여 명과 한국군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 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전면적인 침략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만일 북한 영토가 위협을 받는다면 핵 선제 타격을 통해 미국과 워싱턴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으로 양측 간 긴장 상태가 한층 악화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의 오늘 발언은 앞서 지난 주말 터키 남동부의 한 예식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51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12살에서 14살의 어린이들이 자살폭탄 요원으로 동원된 증거가 있다며 ISIL을 테러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ISIL과 반군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그리고 지난달 쿠데타 기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길렌의 추종자들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터키의 테러 대응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 터키 수도 앙카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유엔 비난 성명에 대해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자신의 마약 밀매 방지 정책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의 비난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유엔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사이 외무장관은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어제까지 16일간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유명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기간 수차례 골프를 즐겼으며 어제는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도보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대규모 홍수 사태로 1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부 루이지애나주 피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또 틈틈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과 라오스 등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합니다. 케리 장관은 수도 아부자에서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과 만나 경제와 안보, 부정부패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한동안 교착 상태 이후 최근 협력 관계가 점차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하리 정부가 들어선 뒤 이웃나라 카메룬에 보코하람을 겨냥한 무인기를 배치하고 동북부 마이두구리시에 소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중부지역에서 어제 두 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말리아 관리들과 목격자들은 첫 번째 차량 폭탄 공격이 갈카요시 지방정부 건물과 인근 시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 모가디슈의 정부 건물에도 폭격이 가해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말리아 교통부는 3발의 포탄이 교통부 건물 내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남미 대륙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진 하계 올림픽이 오늘로써 2주간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올림픽은 본래 운동 경기를 통해 인간의 신체를 발달시키고 서로의 노력을 더욱 격려하고 배려하는 데 그 본뜻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의 장이자 또 선수 개인에게도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는 창구가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 미시 프랭클린은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건 주목받는 선수였는데요. 아쉽게 이번에는 기대 못 미치는 성적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뜩 실망해 있던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고향집 정원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따뜻한 글귀들이었는데요. 너는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모두가 너를 사랑한다.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 등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응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올림픽 정신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2도, 신의주 21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에서 30도, 함흥 21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 19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존 레전드의 노래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Someday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still question why you left. I wonder how it didn't work out. But now you're gone and memories all I have for now. But no, it's not over. We'll get older. We'll get over. We'll live to see the day that I hope for. Come back to me. I still believe that. We'll get it right again. We'll come back to life again. We won't say another goodbye again. You live forever with me. And somehow in our some way for all we know may come tomorrow but for today my eyes are open my arms are raised for your embrace my hands are here to mend what is broken to feel again the warmth of your face I believe there is more more than life itself I believe I can change your mind we buy what is dy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일본 총리실 주변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아베 총리가 재임 중에 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총리 임기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 총리 임기 연장 논의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지난 주말 터키의 결혼 피로연 현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50여 명이 숨졌는데 이게 12살에서 14살 청소년에 의해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예,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친아베파와 비아베파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를 맡는데요. 자민당 당규는 총재가 3년 중임, 다시 말해서 3년 임기를 두 번만 지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9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총리 임기도 이와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집권 자민당 중심 세력과 일본 총리실 주변에서는 이 같은 당규를 고쳐서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아베 총리의 임기를 늘려주자는 움직임인데 어떤 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예, 지난달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아베 총리에 이어서 집권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아베 총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면서 임기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장기 집권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1986년 중의원 참의원 동시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 예외적으로 임기 1년 연장을 승인받았던 전직 일본 총리입니다.
네. 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게 이유인데 예, 총리 임기를 연장해줘야 할 만한 조금 더 큰 이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베 총리는 임기 중 실시된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개헌 가능선을 확보하는 등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면서 헌법 개정 작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을 폐지하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는 자주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스스로 마무리할 시간을 아베 총리에게 줘야 한다는 게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네, 헌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자,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이처럼 아베 총리가 개헌 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각과 총리실 주변에서는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유치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아베 정권하에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지만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싼 혼란으로 올림픽 개막을 4년 앞둔 1960년 물러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외조부 기시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아베 총리 집안의 비원, 다시 말해서 서글픈 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자민당 내부에서는 당내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낸 뒤에 내년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공개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나카소네 전 총리의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임기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세 차례 총재직 연임이 가능하도록 당규를 뜯어 고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주도로 이런 구상에 동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안정정권이 계속되어야 일본의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테러 공격에 동원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지난 토요일 터키 남동부의 한 결혼식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한 51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는데요. 사건 직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배후로 지목하고 이 자살폭탄 범인들의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들 청소년들이 ISIL 자폭 테러에 동원되고 있다는 상황이 당국자의 확인을 통해서 처음 알려진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예, 터키 결혼식장 자폭 테러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이라크에서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 ISIL 소년대원이 테러 감행 직전에 경찰에 진압돼서 조끼를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경찰은 유명 축구팀 FC 바르셀로나의 인기 선수 레오넬 메시의 유니폼을 입은 12살에서 13살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키르쿠쿠에서 자폭 테러를 감행하려던 직전에 발견 돼서 경찰이 이 어린이의 폭탄 조끼를 벗겨내고 폭발물을 분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이 어린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경찰 조사에서는 이단자들이 모여 있는 시아파 사원 앞에서 폭발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10대를 간 넘은 이 소년들이 어떻게 이 테러 공격에 동원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외신 보도들을 종합하면은 이 ISIL은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진행한 뒤에 전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잔혹한 살상 훈련에 익숙하도록 해서 성인 전투원보다 더 강력한 지하디스트, 다시 말해서 성전 수행자로 길러낸다는 계획을 ISIL이 진행 중. 이라는 건데요. ISIL은 지난 2014년에 이미 칼리프의 아이들이라는 소년병 부대를 운영한다면서 이 훈련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서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된 사례 올해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지난 3월에 이라크의 바그다드 외곽 마을 축구장에서 벌어진 자살폭탄 테러로 2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을 때도 범인은 ISIL에 세뇌된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됐었습니다.
네, 국제기구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죠.
예,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어린이가 테러에 악용될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최근 수년 동안 유괴된 어린이가 수천 명에 달하고 여자 어린이들은 성노예, 남자 어린이들은 자폭 테러범이나 전투원으로 동원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17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군요.
네, 세계 최대의 체육 행사인 여름 올림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된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기록들을 남기고 어제 공식 폐막했습니다. No one loves the relays more than Michael Phelps. And the United States will win gold. 올림픽 주간방송사 NBC가 미국의 수영대표 마이클 펠프스 선수와 자메이카 육상대표 우사인 볼트 선수 등 이번 대회를 상징할 만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의 활약 장면을 현장 중계한 것들을 모아서 들으셨습니다. 펠프스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해서 개인통산 올림픽 금메달 23개, 전체 메달 수 28개를 기록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개인 최대 금메달과 개인 최대 전체 메달 수의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볼트 선수는 육상에서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금메달을 쓸어 담으면서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2012년 런던을 거쳐서 이들 3개 종목을 3개 대회에서 연속 재패한 3관왕 3연패의 올림픽 육상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 두 선수는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 종합 성적에서 1위를 기록했죠?
예, 미국은 금메달 46개와 은메달 37개, 동메달 38개, 도하 121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지난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서 두 개 대회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 27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17개로 총 67개의 메달을 수확한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에 올랐고요. 3위 중국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뒤를 이어서 4위 러시아, 5위 독일, 6위 일본, 7위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금메달 9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의 종합성적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총 메달 수가 2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아주 월등한 성적을 남겼군요.
네, 미국은 이번 대회 초반부터 줄곧 종합성적 1위를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흑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한 체조 대표 시몬 바일스 선수가 어제 폐막식에서 미국 대표단의 기수로 나섰습니다.
Simone Biles making her way out here.
Inch for inch, pound for pound, the most stunning athlete I've ever seen.
네, 흥겨운 삼바 리듬에 맞춰서 진행된 폐막식에서 미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간 들어보셨는데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낸 이유로 육상과 수영 같은 기초 종목에서 크게 활약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늘자 올림픽 결산 기사에서 미국은 옛 소련 국가들의 불참으로 반쪽 대회였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면서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활약을 포함해 미국이 금메달 16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따낸 수영과 함께 금메달 13개 등 총 31개의 메달을 수확한 육상 종목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수영과 육상에서 미국 대표팀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이것이 선수들이 더욱 훈련에 매진하도록 하고 올림픽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여러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진 이번 대회, 특히 폐막을 앞두고 한국이 아주 기록적인 금메달을 추가했다고요?
예,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116년 만에 처음으로 골프가 정식 종목이 됐는데요. 지난 토요일 진행된 여자 개인 4라운드에서 한국의 박인비 선수가 이 116년 만에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This is something you know I've never done before. You know I've won you know majors, but I haven't won a gold medal. So this feels different.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을 해봤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대회였다는 박인비 선수의 소감이었습니다. 보통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면 우승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메달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박인비 선수는 또한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영광이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한국 선수들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예, 한국은 당초 금메달 10개와 종합 성적 12위의 목표를 내걸고 리우로 향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총 금메달 수는 9개에 머물렀지만 내로라 하는 체육강국들의 뒤를 이어서 종합 순위 8위에 올랐으니까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여자 역도 75kg급의 림정심 선수와 남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의 리세광 선수가 따낸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더해서 종합 3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로 종합 20위에 올랐던 북한은 이번에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주요 매체들은 선수들의 경기 소식은 전하면서도 차분한 논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자, 17일간의 열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약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요.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를 내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태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의 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수도 워싱턴으로 돌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 이 말리아와 사샤와 함께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마서스 비뉴어드에서 16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고 어젯밤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서스 비뉴어드는 부자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작은 섬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좋아하는 골프를 즐겼고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여름 휴가였는데요.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죠. 않았죠. 예. 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시아 순방과 선거운동 등으로 부쩍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하루는 이 백악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하는데요. 이 루이지애나주는 최근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최소한 13명이 숨지고 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곳입니다.
네, 자 이번 그 루이지애나 사태 관련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루이지애나 주민과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휴가를 단축하고 홍수 피해 주민들을 만나야 한다면서 촉구하는 소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정기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피해 지역을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초기 대응이 끝난 뒤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미 지난 금요일 19일에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그 뒤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에 이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데요. 이 임기 중 마지막 아시아 방문이 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만 연방의회는 아직 휴회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의원들은 9월 5일 이 노동절 휴가가 끝난 뒤에 돌아오는데요. 또 10월이면은 재선에 도전하는 많은 의원이 선거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지역구로 돌아갑니다. 아, 그래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의회와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나요?
네, 우선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올해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19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의회에서 이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11억 달러로 크게 액수를 줄여서 제공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 안이 통과되지 못했죠. 이 오바마 행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예산 등 이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다가 지카 바이러스 퇴치에 쓰고 있는데요. 현재 이 미국 남부 마이애미에서 모기에 의한 직접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지카 바이러스 예산안 통과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이 보건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달 30일이면 2016 회계연도가 끝나는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역시 의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은 지난 1월에 이 행정부가 이란에 제공한 4억 달러와 관련해서 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4억 달러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국무부는 몸값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것이라고 밝혔죠. 다만 이 지불 시기를 늦춤으로써 인질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계속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인지 트럼프 후보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발언을 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후회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토요일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화당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P is the party of Abraham Lincoln. And I want our party to be the home.
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당이라면서 공화당의 역사를 상기시켰는데요. 이 공화당이 다시 한번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고향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링컨 대통령과 공화당과의 관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첫 공화당 소속 대통령입니다. 아, 링컨 대통령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을 이끌면서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요. 요즘에는 흑인들이 주로 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만 이전에는 공화당을 지지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에서 선거운동에 자문하는 히스패닉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는 건데요. 미국 내 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멕시코 등 중미 출신 히스패닉계 주민입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부르고 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 트럼프 후보의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에 생각에 좀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아직은 뭐 확실하게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트럼프 후보 측의 이 스티븐 충 대변인은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해온 얘기에서 뭐 크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민법을 집행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공정하고 또 인도적인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켈리앤 콘웨이 선거대책본부장은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후보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은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실제로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 99% 대 1%. 라는 큰 차이로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달 초에 폭스뉴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히스패닉계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66% 대 20%, 그러니까 46%포인트 격차로 이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태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의 뇌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록펠러 대학과 캘리포니아의 라호야 연구소의 연구진이 밝혀낸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기억력과 합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뇌세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목요일 학술지인 이 셀스템셀에 실렸습니다.
네. 이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 이 태아의 뇌세포에 영향을 줘서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이 소두증이나 또는 뇌손상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카 바이러스가 신경 전구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전구세포는 이 뇌세포의 초기 단계로 뇌신경세포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경전구세포는 뇌의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뇌가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신경전구세포가 뇌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있고 따라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뇌 손상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성인은 뇌가 다 발달했는데도 왜 영향을 받는 걸까요?
네, 과학자들은 성인들의 신경세포는 지카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의 뇌에도 일부 이 신경 전구세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 특히 이 전구세포가 있는 부위는 기억과 이 학습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따라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성인의 뇌에 남아있는 전구세포를 공격할 경우 성인이라고 해도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 태아의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임신부들만 이 지카 바이러스를 조심하면 된다고 그렇게 전해졌었는데 자, 이제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성인들도 조심을 좀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연구팀이 쥐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쥐 뇌의 신경 전구세포 구조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쥐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서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휴양지인 마이애미 비치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기로 인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지역이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내의 와인우드 지역이었는데요.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5명의 추가 감염자가 확인됐다면서 이들은 마이애미 비치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모두 36명에 달합니다.
네. 자, 플로리다주 당국이 지난달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쭉 기울여 왔는데 두 번째 감염 지역이 또 확인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마이애미 비치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아,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들도 이 여행 목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 모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금요일 임신부들에게 마이애미 비치 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카 바이러스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아메리카 나우는 여기까지 듣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달빛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Moon Riv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a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appy very friend, Moon River and me.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at same. Wait.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광복절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는 안을 추진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서 당분간 계획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알려진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 배경.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J라고 부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사법기관이었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3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느낀 미국이 새로운 국제사법기구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요. 많은 나라가 이에 동의하면서 194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형식적으로는 UN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예산도 UN의 정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특수성 때문에 철저히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인데요. 3년에 한 번씩 5명의 재판관이 돌아가면서 새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고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라 합니다. 재판관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고요. 재판관으로 선출된 후에는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임무 또는 전문적인 성질을 가진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프랑스 국적의 로니 에이브라함 판사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건 국가 간의 분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걸 촉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혼동한 겁니다. 이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판결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맞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재판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세기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을 둘러싸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분쟁을 겪었는데요.
In consequence, the second operative paragraph required Thailand to withdraw from that territory.
지난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독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최근 이란 정부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국의 자산 20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 간의 분쟁, 기본적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인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한쪽 당사국의 제소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구속력.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구속력은 해당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쪽 당사국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를 제소할 수 있고요. 안보리는 판결 이행을 권고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86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안별로 따르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과와 비판.
국제사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토, 환경, 인권, 조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분쟁을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법치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다룬 소송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총 161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대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 문제 등 국가 간의 분쟁은 계속 늘어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다 판결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ick someone off. Tick someone off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의 화난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무슨 일 있니? 너 화나 보여. 라고요. 저는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아, 그래, 화났어. 저스틴이 자꾸 나한테 장난을 치는데 정말 귀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은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그만하라고 말하지 그래? 라고 하자 저는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벌써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야. 라고 화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ck someone o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Today's expression is tick, T-I-C-K, tick, someone off, O-F-F, off, tick, someone off. If you tick someone off, you really make someone angry, frustrated, or annoyed. You could also use this expression, I'm ticked off. I'm ticked off to express that you are upset or annoyed. 네, tick someone off 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진짜 화나게 하다, 성가시게 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아이를 꾸짖거나 나무랄 때도 tick someone off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I'm ticked off. I'm ticked off 라고도 하면 나 삐졌어 또는 나 화났어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이 제게 계속 장난을 쳐서 정말 화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건드려서 화나게 만들 때 짜증나게 할 때 또는 귀찮게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ke someone off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s wrong? You seem ticked off.
Oh, I am. Justin keeps pulling pranks on me, and it really ticks me off.
You'd better tell him to stop then.
I've told him so many times already. Let's review. If you tick someone off, you really make someone angry, frustrated, or annoyed. Tick someone off. Tick someone off.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그게 바로 그녀였죠 라는 제목의 노래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She's the On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alling me on. She's the one. If there's somebody She's the one. We were young, we were wrong, we were fine all along.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You wanna go, and you know the things you wanna know, yeah. Smiling when you said what you wanna say, and you know the way you wanna play. You'll be so high, you'll be flying through the sea. We'll be strong. If there's somebody calling me on, she's the one.
things you wanna know, yeah. Smiling when you said what you wanna say, and you know the way you wanna s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31년 8월 22일 오늘,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노예 반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넥터너 흑인 반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던 흑인 노예 넷 터너가가 주인 일가를 살해하고 다른 노예들과 규합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노예들 사이에 종교사교자였던 터너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노예 해방운동을 이끌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백인 주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60여 명의 다른 흑인 노예들도 터너에 가담했고 이들은 50여 명의 백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란은 곧 실패하게 되고 터너는 두 달에 걸쳐 체포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터너를 포함한 17명의 흑인 노예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버지니아 민병대는 수많은 노예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피해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한 최초의 흑인 노예 반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11년 8월 22일 오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모나리자를 도난당했다고 발표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생전에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에 모나리자를 팔았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나리자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난 방지 시스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박물관 복도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던 모나리자가 하지만 1911년 오늘 도난됐다고 발표되자 전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언론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 관리 소홀을 비난했고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모나리자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 도난 사건이 잊혀져갈 무렵 사라졌던 모나리자를 이탈리아의 우피지 미술관에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나리자를 훔친 범인 페루지아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페루지아는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의 본국인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다는 것에 분노해 그림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루브르 박물관 전시장에서 도난당한 모나리자는 2년 4개월 만에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